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해 볼 주제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의 삼복판에서 약간 기이하다고 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미국 개발자들이 자국의 최첨단 AI 모델들을 조용히 하지만 막 엄청 빠르게 버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우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현재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AI 토큰의 무려 46%가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 46%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치네요.
그러니까요.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서 왜 이런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걸까요? 해답은 꽤 명쾌하더라고요. 그 가장 똑똑한 AI를 무작정 줬던 낭만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은 2026년 7월 8일자 최신 AI 데일리 브리핑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성비 좋고 적당히 훌륭한 AI가 지배하는 실용주의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짚어보는 주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심층 분석의 뼈대가 된 이 귀중한 내부 자료와 날카로운 코멘터리를 제공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송체를 나눠주신 점에 감사를 전하면서 오늘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46%라는 수치를 말씀드렸는데 이 현상의 이면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수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시장의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궤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성능 우위보다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비용 최적화가 현재 AI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동력이 된 거거든요.
아, 성능보다는 당장의 비용 절감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행보가 이 지각변동의 완벽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엑셀이나 아웃룩 같은 곳에 쓰이는 AI 처리 과정을 싹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엄청 비싼 외부 프론티어 모델에서 직접 만든 소형 모델인 MAI로 갈아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오픈 AI의 가장 든든한 혈맹 아니었나요? 코파일럿 같은 핵심 기능에는 당연히 최고의 모델을 계속 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자체 모델로 방향을 틀었다는 건 진짜 꽤 충격적입니다. 결국 이것도 돈 문제인 건가요?
네. 기업의 이윤 구조를 조금만 뜯어보면 이유가 너무 명확해집니다. 그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최상위 프론티어 모델들은 한 번 구동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을 집어삼키잖아요.
맞아요. 전기도 엄청나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용자가 엑셀 표류의 빈칸을 채우거나 이메일 인사말 초안점 써달라고 할 때마다 그 거대하고 비싼 두뇌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엑셀표 하나 간단히 정리하는데 굳이 초거대 AI를 돌리는 건 비유하자면 매일 먹는 평범한 점심 식사를 미슐랭 3스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나 다름없는 낭비니까요.
네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싸고 맛있는 동네 백반집 같은 가성비 모델을 찾는 거군요. 듣고 보니 이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개발자들이 중국 AI로 눈을 돌리는 현상과도 정확히 맞물리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같은 맥락이죠.
제가 통계를 하나 봤는데 오픈라우터 기준을 보면요. 지프 AI라는 중국 기업이 내놓은 GLM 5.2 모델 같은 경우에 엔트로픽의 오퍼스 4.8 모델하고 에이전트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단 1%포인트의 성능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가격은 무려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가성비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는 겁니다. 방금 들어주신 미슐랭과 백반집 비유를 여기서 조금 더 연장해 볼까요?
오, 네, 좋습니다.
지금 미국 개발자들은요, 동네 백반집에서 식재료 손질이만 밑준비를 싹 다 해놓고 마지막 플레이팅,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작업만 미슐랭 셰프에게 맡기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최근 개발 현장에서 생존 필수기로 떠오른 핸드오프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핸드오프요? 그러니까 두 모델 간의 일종의 이어달리기를 한다는 뜻인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중간에 사람이 막 개입해서 모델을 수동으로 바꿔주진 않을 텐데요?
당연히 사람이 하진 않고요. 시스템 내부에 이른바 라우터, 즉 교통정리를 해주는 매니저 소프트웨어를 하나 두는 겁니다.
아, 라우터요?
네.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입력하면 이 라우터가 먼저 질문의 난이도를 딱 평가합니다. 단순히 문서에서 특정 날짜를 추출하거나 정해진 형식에 맞춰 데이터를 정리하는 기계적인 작업이다 싶으면 중국산 오픈소스나 아주 저렴한 소형 모델로 트래픽을 확 보내버립니다.
백반집으로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복잡한 논리적 추론이나 아주 매끄럽고 창의적인 문장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만 값비싼 프론티어 모델로 요청을 넘기는 식이죠. 실제로 린드라는 스타트업 같은 곳은 아예 이 방식으로 클루드로 가던 트래픽 전량을 중국의 딥시크 모델로 넘겼어요.
와, 트래픽 전량을요?
네, 그렇게 해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비용 좀 아끼겠다고 라우터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고 벤치마크 테스트 매일 확인하면서 오늘은 어떤 백반집이 싼지 모델을 계속 교체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시스템 복잡도를 잔뜩 높이는 게 과연 이득일까 싶은 거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고민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관리 비용이나 실무진의 피로도가 훨씬 더 커져서 차라리 돈 좀 더 주더라도 안정적인 프론티어 모델 하나를 뚝심 있게 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단기적인 운영 편의성만 본다면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그 돈을 좀 더 주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아, 감당이 안 될 정도인가요?
네. 서비스가 성장해서 트래픽이 몰리는 순간 그 프론티어 모델 단일 의존 구조는 기업의 클라우드 예산을 말 그대로 파산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리스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리스크죠?
아까 비유한 미슐랭 셰프들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식대 청구서 가격을 확 바꿔버리는 일이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맞습니다. 당장 오늘,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적용되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 과금 정책 변화가 그 완벽한 예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습적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프로나 팀 구독 요금제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던 혜택이 하루아침에 싹 종료되고 쓸 때마다 별도의 크레딧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으니까요. 이거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경진 전 국회의원의 코멘터리가 아주 강력한 실무적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 어떤 내용인가요?
기업 자문 실무 차원에서 볼 때 AI 모델 하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이른바 벤더락인 계약은 지금 시점에선 거의 자살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자살행위라고 할 정도로 위험하군요.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기획할 때 반드시 모델 교체의 유연성 그리고 가격 변동 가능성을 계약서와 아키텍처 자체에 명시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엔트로픽 사례처럼 예산이 순식간에 펑크나고 서비스 연속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핸드오프 아키텍처라는 게 단순한 비용 절감 팁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무시무시한 가격 변동성 폭격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방공호 같은 거군요. 진짜 뼈아픈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델 유지비는 비싸지고 과금 정책은 막 요동치는 와중에 속도 면에서는 또 한 번 물리적 한계를 깬 괴물 같은 모델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벌써부터 업계가 들썩이고 있죠.
내일, 그러니까 7월 9일 전면 공개가 유력한 오픈 AI의 GPT-5.6 솔 이야기 맞죠?
맞습니다. 그동안 AI 에이전트들이 복잡한 작업을 할 때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바로 생각하는 속도, 즉 추론 속도였거든요. 근데 GPT-5.6 솔은 그 한계를 아예 하드웨어 단에서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단에서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요?
초당 최대 750토큰을 뿜어냅니다.
와, 750토큰이요?
네, 일반적인 GPU 클러스터가 초당 40에서 120토큰 정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뭐 아예 차원이 다른 속도죠.
인간이 눈으로 읽을 수조차 없는 속도네요. 어떻게 동급 모델인데 이렇게 압도적인 속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아, 여기서 구동되는 하드웨어의 차이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보통의 AI는 엔비디아의 GPU 수천 개를 케이블로 연결해서 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통신이 빨라도 결국 칩과 칩 사이를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이동할 때 미세한 지연, 즉 병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케이블을 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모델은 세레브라스라는 웨이퍼 스케일 하드웨어 위에서 구동이 됩니다.
웨이퍼 스케일이요?
쉽게 말해서 수천 대의 작은 칩을 쪼개서 케이블로 연결하는 대신에 아이패드보다 훨씬 거대한 실리콘 웨이퍼 통짜 하나를 거대한 단일 칩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뇌세포 여러 개를 선으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거대한 통짜 뇌 하나를 써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칩 안에서 통신하니까 칩 사이의 통신 지연이 물리적으로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순식간에 이동하면서 그런 미친 듯한 속도를 내는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제가 테크타임스 리뷰를 보니까 코딩 속도 자체는 진짜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전히 벤치마크 테스트 신뢰성에는 약간 의문부호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네,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긴 하죠.
그래도 앞으로 에이전트 자율 AI 시대에는 이 응답 속도 자체가 새로운 권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개발자들과 기업들이 1센트라도 아끼려고 아키텍처를 쪼개고 하드웨어를 혁신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시선을 밖으로 좀 돌려보면 전 세계 정부들은 아예 이 AI 산업의 룰 자체를 각기 다른 철학으로 갈아엎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규제 지형은 지금 어떻게 올려가고 있나요?
지금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3인 3색의 규제 지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이 각각 AI를 통제하는 잣대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미국은 철저하게 혁신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GPT-5.6 모델이 백악관의 30일 사전 접근 게이트를 통과한 첫 사례거든요.
아, 30일 사전 접근이요? 그게 규제인가요?
이게 막 강제적인 허가제가 아닙니다. 사이버 테러 위험 같은 치명적인 문제만 정부가 출시 한 달 전에 미리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자율 표준 방식이죠. 즉,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는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기술이 마음껏 달릴 수 있게 길을 터주긴 방식이라면 유럽연합, 즉 EU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당장 다음 달 8월 2일부터 유예기간조차 없이 아주 강력한 법안이 시행되던데요.
네, 늘 그렇듯 유럽은 규제와 투명성이 최우선입니다. 이번에 EU AI법 제50조 투명성 의무가 발효되는데요. 앞으로 유럽 내에서는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에 반드시 눈에 보이거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워터마크를 붙여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지 워터마크는 사진 구석에 로고 콕 박는 걸로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AI가 쓴 글이나 텍스트에는 대체 워터마크를 어떻게 새겨넣는 건가요? 뭐 글씨체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지점인데요. 이걸 확률론적 워터마크라고 부릅니다.
확률론적이요?
네, AI가 문장을 만들 때 다음 단어를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고르잖아요. 이 워터마크 기술은 AI 알고리즘에 미세한 제약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단어들의 조합이나 특정 확률값을 가진 단어를 주기적으로 선택하게끔 그 패턴 자체를 숨겨넣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패턴을 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이 눈으로 읽을 때는 전혀 어색함이 없는 완벽한 자연어인데 전용 탐지기 소프트웨어로 그 글을 스캔해보면 아, 특정 통계적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니 이거 AI가 쓴 글이구나 하고 바로 잡아내는 원리입니다. 가짜뉴스와 정보 오염을 기술적 기저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무서운 의지인 거죠.
와, 글의 단어 선택 확률 자체에 지문을 싹 남겨버리는 거네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소식 중에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사실 중국입니다.
아, 7월 15일 발효 조치 말씀이시죠?
네, 당장 다음 주 발효를 앞둔 조치인데 규제 타겟이 너무나 독특하고 내밀하더라고요.
네, 중국의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인데요. 이 조치의 핵심은 단순 업무 보조용 AI는 일단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흉내내면서 사용자와 정서적 교류를 하는 AI만 핀셋으로 딱 집어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감정 교류를 하는 AI요?
네, 특히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아주 강력합니다. AI로 가상의 반려자나 가족을 만들어서 감정적으로 아주 깊숙이 관계를 맺는 이런 친밀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금지해버렸어요. 알고리즘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과몰입을 유도하면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바로 이 대목에서 김경진 변호사님이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실무적 경고를 하나 남기셨죠?
그렇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님은 특히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엔터테인먼트나 헬스케어 혹은 고도화된 고객 상담 챗봇을 준비 중인 한국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기획하는 AI 서비스가 사용자를 위로하거나 공감하는 듯한 사람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당장 일주일 뒤에 발효되는 이 조치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면 진짜 코앞이네요.
게다가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가게 되면 국가당국의 엄격한 보안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족쇄까지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점검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 된 거죠.
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반드시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규제를 쭉 살펴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대비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바로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이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시적인 논의가 열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엔과 국제전기통신연합, 즉 ITU가 주도한 AI for Good 글로벌 커미션 첫 회의가 열렸죠.
라인업도 화려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아마존의 앤디 제시,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 등 전 세계 테크 거물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다루는 의제는 아주 거대하고 굵직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기후변화, 전 지구적의 식량 안보 위기, 신약 개발, 재난 대응 같은 인류 생존 인프라로서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논의하고 있거든요.
참, 한쪽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모여서 AI로 전 인류의 식량 위기를 구하겠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바로 옆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AI와 가상 연애를 하면서 내밀한 외로움을 달래는 걸 국가가 법으로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참 대조적이죠.
이 단 하나의 기술이 가장 거대한 지구적 재난부터 가장 깊숙한 인간의 감정적 결핍까지 동시에 훅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저는 좀 아찔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게 바로 AI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완벽한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자, 오늘 저희가 프론티어 모델의 비용 한계부터 중국 소형 모델로의 이동, 그리고 그 핸드오프 아키텍처, 막 널뛰는 가격 정책, 마지막으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글로벌 규제까지 AI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관통해봤는데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분석의 마무리로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보고서 말미에 남긴 통찰력 있는 메모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하셨죠?
네,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코딩의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여부다. 진정한 비즈니스의 해자, 즉 경쟁력은 코드가 아니라 경험과 신뢰 그리고 데이터에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경험과 신뢰 그리고 데이터?
네.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 모델의 가격은 막 널뛰고 있고 성능은 점차 평준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는 그저 가장 비싸고 똑똑한 AI 하나를 사다 쓰는 게 능사가 아니죠. 내 비즈니스가 겪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값싼 모델과 비싼 모델을 조합해서 최적의 비용 구조로 시스템을 기획해내는 능력. 바로 그 기획력과 도메인 경험이 앞으로 살아남는 자들의 진짜 무기가 될 거란 뜻입니다.
아, 오늘 대담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묵직한 결론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업무 방식이나 비즈니스 플랜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 영감을 좀 얻으셨나요?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쏟아지는 화려한 기술 뉴스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줄 도구를 찾는 그 안목을 기르는데 오늘의 심층 분석이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내용들을 곱씹다 보니까 문득 저한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AI가 점점 저렴해지고 가성비 좋고 적당히 훈련한 결과물들을 1초 만에 마구 쏟아내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말이죠. 결국 우리 인간이 발휘하는 창의성이나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우리들의 눈높이조차도 AI가 쉼없이 찍어내는 그 가성비 좋은 적당함에 점차 길들여지는 건 아닐까요?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군요.
맞습니다. 우리 안목 자체가 하향평준화되는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건 아닐지. 그렇다면 진짜 탁월함과 뼈를 깎는 혁신은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지. 여러분도 방송이 끝나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화두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표면적인 뉴스를 넘어선 깊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